VOA 뉴스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이던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3일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재개된 제7차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은 지난 6월 이란의 강경보수 에브라임 라이시 정부가 출범한 후 5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당사국들은 회의 기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협상을 질질 끌도록 두지 않을 것이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다른 선택을 추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며칠 동안 이란은 합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우리가 이번 라운드를 끝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다음 주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8년 핵 합의에서 탈퇴했으며 현재 복원 협상에 간접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 관리들은 이란이 전날 서방에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의 요구사항 중 일부는 합의사항에 맞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관리들은 이란이 합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요구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새로 생긴 틈을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 안에 메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행동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일련의 구상을 해왔으며 지금 실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3일 러시아가 이르면 내년 초에 17만 5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여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트는 자체 입수한 기밀 정보 문건을 인용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4개 지역에 약 7만 명의 병력이 집결돼 있으며 탱크와 대포도 새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레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3일 의회에서 다음 달에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화상 대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로이터 통신이 주최한 넥스트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보좌관도 두 정상이 수일 안에 화상회의 형식의 회담을 할 거라면서 미국과 최종 조율이 끝난 후 공식 발표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다음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4일 중국적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쉬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은 미국을 겨냥해서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양극화된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을 강요하는 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 2만 2천자 분량의 백서에는 민주적 가치는 인류의 공통된 가치이며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고 중국 공산당은 이미 이를 시중일관 견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9일과 10일 화상으로 개최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 회의에 약 100여 개국을 초청했으며 타이완도 포함됐습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제주의 국가들로 지목된 나라들은 배제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 탈레반이 3일 여성의 권리에 관한 특별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포고령은 6개 항과 4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포고령은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고 고귀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며 누구도 결혼을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숨진 경우 재혼을 강요할 수 없고 숨진 남편의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성 권리를 위한 특별포고령은 국제사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의 강제 결혼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처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8월 15일 재집권한 지 아프간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매매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영서입니다.
비밀 냉동인간 실험에 참여했던 대니얼이 50년 후 기계에서 우연히 깨어나 한 꼬마에게 묻습니다. 네가 넷 쿠퍼니?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 미국에서 개봉한 스티브 마이너 감독의 공상 과학 영화 Forever Young입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한다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죠. 이 영화는 냉동인간 실험에 참여한 공군 파일럿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멜 깁슨, 일라이저 우드, 이사벨 글래서, 조지 웬트 등이 출연했는데요. 영화 사랑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39년 미국 공군의 테스트 파일럿 대니얼 맥코믹은 세상에 부러울 게 거의 없습니다. 그에게는 최신형 폭격기 B-25도 있고 둘도 없는 친구 핀리가 있죠.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사귀어온 사랑하는 애인 헬렌도 곁에 있는데요. 대니얼이 고민하는 단 한 가지 문제는 애인 헬렌에게 결혼하자는 소리를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만 하려면 갑자기 목이 굳어지고 혀가 뻣뻣해지면서 긴장하다가 딴소리만 하게 되는데요. 그저 매일 내일은 꼭 해야지 다짐만 할 뿐이죠. 하지만 어느 날 비극적인 사고가 헬렌에게 일어나 바로 그 내일을 빼앗아버립니다. 헬렌이 혼수상태에 빠진 건데요. 슬픔에 잠긴 대니얼은 더 견디지 못하고 친구가 비밀리에 실시하는 냉동인간 실험에 참여합니다. 대니얼이 깨어난 건 50년이 지난 뒤인 1992년. 모든 게 생소하기만한 세상에서 대니얼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버지 없는 어린 소년 넷 쿠퍼와 그 소년의 어머니 클레어뿐인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사랑 이야기 중에서 제리 골드스미스의 Let Go, 가게 내버려둬요 였습니다. 스티브 마이너 감독의 영화 사랑 이야기는 J.J. 에이브럼스가 The Rest of Daniel, 대니얼의 나머지라는 제목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각본을 썼습니다. 1990년 11월 이 영화의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는 The Rest of Daniel의 판권을 200만 달러에 구매했는데요. 최고가 판권 기록이었습니다. 영화 사랑이야기 촬영은 1992년 초에 시작됐습니다. 비오는 장면을 촬영할 때 직접 비오는 날 찍기도 했지만 인공 빗방울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영화 사랑이야기 중 넷 쿠퍼 엄마인 클레어 역할을 맡은 제이미 리 커티스는 사랑이야기에서 처음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제이미 리 커티스는 이 영화를 함께 촬영하기 전 주인공 대니얼 역의 멜 깁슨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출연 배우들이 서로 장난을 치는 등 촬영 현장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사랑이야기 영화 제작에는 총 2천만 달러가 들어갔는데요. 국내외 시장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할리우드 초연은 멜 깁슨이 세운 자선단체 두 곳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로 벌어졌는데요. 웨스트 할리우드 알코올 중독치료센터와 산타모니카 노숙자 보호센터에 총 7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리 골드스미스의 Love Theme from Forever Young, 영화 사랑 이야기 테마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사랑이야기의 주인공 멜 깁슨은 미국 뉴욕 픽스킬에서 아일랜드계 가정의 11남매 중 6째로 태어났는데요. 12살 때 부모를 따라 호주 시드니로 옮겼습니다. 멜 깁슨은 호주 시드니 국립예술대학에서 연기를 공부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에서 주연을 맡기도 했는데요. 당시 주디 데이비스가 상대역을 맡았다고 하죠. 주디 데이비스라면 영화 인도로 가는 길로 유명합니다. 멜 깁슨은 1981년 피터 위어 감독의 제1차 세계대전 드라마 영화 갈리폴리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눈길을 끌게 되는데요. 이 영화로 오스트레일리아 영화협회에서 최우수 남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다재다능하면서 진지한 배우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멜 깁슨은 1995년 13세기 스코틀랜드 영웅을 그린 대작 브레이브하트의 제작, 감독, 주연을 맡아 골든글로브 감독상과 아카데미 감독상, 작품상을 받았고요. 성서 드라마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각본을 쓰고 직접 감독과 제작을 맡기도 했죠. 배우로서 대표작으로는 영화 매드맥스 시리즈, 리설 웨폰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사랑 이야기 중에서 제리 골드 스미스의 테스트 플라이트, 시험 비행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사랑이야기의 제이미 리 커티스는 미국의 배우이자 작가입니다. 커티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가 모두 유명 배우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좋아에 출연한 토니 커티스가 아버지, 앨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주연 배우로 유명한 제니 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커티스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요.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도중에 자퇴했고요. 그녀는 1978년 존 카펜터의 공포 영화 헬로윈으로 영화 데뷔를 했습니다. 이 영화로 커티스는 비명여왕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영화 헬로윈은 당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독립영화로 간주해 고전 공포영화라는 찬사를 받았고요. 주로 독립영화에서 흥행 성공을 거두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영화 대역전으로 공포영화의 여왕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데 성공합니다. 커티스는 1988년 영화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주연을 맡으면서 이 영화로 코미디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꾸준한 팬이 따르게 됩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마이걸, 트루 라이스, 나이베스 아웃 등이 있습니다. 커티스는 1995년 영화 트루라이스로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바 있죠. 영화 사랑이야기의 스티븐 C. 마이너 감독은 미국 영화와 텔레비전 감독, 영화 제작자입니다. 마이너 감독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요. 프로듀서 겸 감독인 숀 S. 커닝엄의 조력자로 함께 영화 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공포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죠. 마이너 감독은 1985년 영화 하우스로 컬트 코미디 공포영화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표작으로는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 소울맨 등이 있고요. 텔레비전 연속극 케빈은 12살, 도슨의 청춘 일기를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사랑이야기 중에서 제리 골드스미스의 키친에이드, 주방 보조기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사랑이야기 중 대니얼은 미국 공군 테스트 파일럿으로 등장하는데요. 테스트 파일럿은 항공기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비행하는 조종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공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국 공군은 미군 중 공중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대입니다. 미국에는 현재 육해 공군은 물론 해병대, 해안경비대, 그리고 2019년에 설립된 우주군까지 총 6개의 정규군이 있죠. 1907년 미 육군 통신단의 항공사단으로 창설된 공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이 참전하면서 육군 항공부로 거듭났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육군 항공군으로 더 확대돼서 지상군에 종속되지 않는 작전권을 갖게 됐습니다.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도 했죠. 전쟁이 끝난 뒤 1947년 미 의회 법에 따라 미 육군에서 분리돼 독립된 하나의 군이 됐는데요. 그 후 미국 공군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코소보 내전,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 이라크 전쟁 등에 참전했습니다. 미 공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기술적으로 진보했다고 하는데요. 공군은 항공 화력 지원과 의무 후송, 핵 억지 작전, 특수 작전, 항공 인명 구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최강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 공군은 해군에 이어 미군 예산을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강군으로 통하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이나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항공자위대, 영국이나 프랑스 공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공군에 관해 알아봤고요.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사랑이야기 중에서 제리 골드스미스의 She's Alive, 그녀가 살아있어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사랑 이야기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리메이크돼도 좋을 작품이다. 최고의 명작이다. 사랑한다면 멜 깁슨 저 남자처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해답이다. 그 한 장면을 위해 존재한 영화다. 러닝타임이 짧은 게 아쉽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 그 이름은 사랑이다. 마지막에 멜 깁슨이 갑자기 늙어버리는 장면은 감동보다는 코미디였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이번에는 영화 사랑 이야기에 관한 평론가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영화 사랑 이야기는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평론가들로부터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발간되는 신문 빌리지 보이스 평론가는 영화 사랑 이야기는 보는 이들의 팽팽한 긴장감을 뒤튼다라고 평했고요. 시카고 선타임즈 평론가는 영화 사랑 이야기는 주제가 분열된 것처럼 보이고 마지막 장면에 감정적인 추진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사랑 이야기 중에서 제리 골드스미스의 The Air Show, 고개 비행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사랑 이야기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50년 뒤 냉동기계에서 깨어난 대니얼은 자신이 사랑했던 한 여자 헬렌에게 가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 잠시 자신에게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했던 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심장을 쥐고 있어요. 또 다른 인상적인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소년 넷 쿠퍼는 대니얼에게 자신이 앨리스라는 소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하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대니얼은 쿠퍼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네 마음을 보여줘. 이번에는 영화 사랑이야기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넷 쿠퍼는 자신이 사랑에 빠진 소녀 앨리스의 집에 찾아가 나무 위에서 사랑의 세레나데 You are my sunshine을 부르는데요.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앨리스가 집으로 돌아서는 넷 쿠퍼를 창문에서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짓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헬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니얼은 비행기를 조종해 헬렌이 있는 외딴 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50년 뒤 만난 그녀에게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뒤늦게 사랑 고백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혔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제리 골드스미스의 Reunited, 재회를 이루다, 영화 사랑 이야기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죽음을 이겨내고 이뤄낸 사랑에 관한 영화 사랑이야기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사랑이야기 중에서 빌리 할러데이의 The Very Thought of You 그대를 생각하며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To me, that's everything, the mere idea of you, the longing here for you. You'll never know how slow the moments go till I'm near to you.
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가 시시해질 때쯤 만나게 되는 두발 자전거. 내 몸집보다 커다란 두발 자전거 앞에서 콩닥콩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때 뒤에서 꼭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아빠의 목소리에 불끈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저는 두발 자전거 앞에서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그때처럼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무엇 또는 그 누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to.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벤 폴츠의 Still Fighting It, 여전히 세상과 싸워라는 제목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이 곡은 특별히 그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벤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가사로 된 이 노래는 굿모닝 아들이라는 다정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콜라 마실래? 감자 튀김은 어때? 어른이 된다는 건 아픈 것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싸워야 할 거야. 넌 나를 많이도 닮았구나 라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Still Fighting It이었습니다. 이 첫 곡의 감동과 여운을 이어줄 다음 노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1960년대 최고의 흑인 여가수 디온 워익의 히트곡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먼저 1967년 그녀가 데뷔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던 The Valley of the Dolls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에 허스키한 디온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곡으로 내릴 거야. 이 차에서 내려야 해. 잡아야 해. 내 자존심을 잡아야 해. 나는 언제 어디에서 났을까? 난 어떻게 이 게임에 잡혔을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다소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Gotta get off from this
디온 워윅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오셨습니다. 디온은 이 노래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특히 1968년에 나온 이 노래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래미상까지 안겨주기도 했어요. 산호세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할 데이비드는 이 해군에 있을 당시 산호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이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해요. 대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로스앤젤레스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데이빗은 보게 됩니다. 그가 느낀 이런 사회 현상을 가사로 녹여낸 곡이 바로 이 노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였는데요. 특히 데이빗은 가사를 쓸 때 독특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슬픈 가사를 붙여야 그 노래의 맛이 극대화된다고 믿었고 또 그래서 그는 이 곡의 멜로디를 처음 듣던 바로 그 순간에도 이런 공식을 적용하기에 딱 좋은 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라는 곡은 그의 예상대로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당대 최고의 히트곡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푸른 물빛이 아름다운 산호세로의 여행이 떠오를 만큼 상큼한 느낌의 멜로디를 가졌지만 이런 멜로디의 느낌과는 반대로 노래 속 주인공은 꿈꾸던 삶에 대한 좌절로 인해 착잡해진 마음을 안고 고향인 산호세로 돌아간다는 가사를 가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다 나누지 못한 디온 워윅의 히트곡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t never were are parking cars and pumping gas. You can really breathe in San Jose. They've got a lot of space. There'll be a place where I can stay. I was born and raised in San Jose. I'm going back to find some peace of mind in San Jose.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2017년 개봉한 영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Brad Status 한번 보면서 Don't Jinx Me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Troy,
한 가정의 가장으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브래드. 그는 돈을 많이 벌거나 백악관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들과 자신을 늘 비교하며 자신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는 생각에 주눅들어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 아들과 대학교를 방문하던 중 아들이 뛰어난 성적과 재능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브래드와 아들 트로이의 대화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Don't jinx me 들어볼게요.
These are competitive schools, Troy. Just try not to put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My counselor thinks that I'll get into pretty much everywhere I apply.
Kids going to Harvard.
They'll jinx me, dude.
Don't jinx me, dude.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먼저 jinx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어로도 징크스라고 하듯 명사로 재수 없는 일, 아군 또는 아군을 초래하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 bad luck을 말하죠. 또 동사로는 실패나 불운을 가져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 always trip and fall when I'm at your place. This place is jinxed. 나는 너희 집에 오면 항상 어디 걸려 넘어지더라. 이곳은 불운으로 가득 찼나 봐. 그럼 영화에서 들은 표현 Don't jinx me는 부정타게 하지 마, 불운을 가져오지 마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이 표현은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너 잘 될 거야,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또는 영화에서처럼 내 아들이 하버드 가는구나 라고 긍정의 말을 할 때 Don't jinx me 또는 Don't jinx it 이라고 합니다. 아빠인 브래드가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간다고 하자 아들이 말하죠. Don't jinx me. 잘 될 일도 괜히 설레발쳐서 부정타게 하지 마. 내일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You're going to be great. They'll love you. 너 잘할 거야. They'll love you. 면접관들이 널 좋아할 거라고. 여기에 대답으로 Don't jinx me. Don't jinx it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레발치지 마. 부정타겠어. Don't jinx me. 트로이가 하버드에 진학하면 자신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 기대하는 브래드. 하지만 트로이는 실수로 대학 면접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하고 브래드는 어떻게든 면접을 성사시키려고 발벗고 나섰는데요. 트로이는 면접을 볼 수 있을지 또 브래드는 아들을 통해서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지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장면을 통해 Don't jinx it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These are competitive schools, Troy.
Just try not to put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My counselor thinks that I'll get into pretty much everywhere I apply.
Kids going to Harvard.
They'll jinx me, dude.
설레발쳐서 부정타게 하지 마. Don't jinx it. Don't jinx me. 될 일도 안 되겠어.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s it for today's lesson.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목소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5일 화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회담이 솔직하고 포괄적인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그 같은 희망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백악관은 회담 후 성명을 통해 두 지도자는 양국 간 복잡한 문제와 경쟁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여러 현안에 대해 우리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논의한 현안에는 미국의 관심사인 신장 자치구, 티벳, 홍콩 그리고 인권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항행의 자유와 21세기의 자유롭고 열린 그리고 공정한 국제질서 문제, 또 불공평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타이완 관계법과 3개의 공동성명 그리고 6개의 보장에 따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거나 현 상태를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은 또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고 소통 채널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보호장치인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서 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 즉 경제 보건 문제, 마약 단속,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정상이 미중 관계의 중요성과 자신들의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과 함께 여러 문제를 다루는 방안과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분명히 해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민주적 가치를 함께하는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공정한 국제질서라는 비전을 위해 일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